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이번 주였죠? 교회 장식. 이번 주였죠? 그렇죠. 성탄절 장식 교회에서 되어 있는데 너무 수고하셨고 또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 심소재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머물게 되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습니다. 지금 코소보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김동원 선교사님 또 정은 선교사님, 정은 선교사님은 지금 아이들 때문에 유아실에 계신데요. 예양이, 예훈이, 예완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코소보에서 사역하시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코소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또 코소보에 관해서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면 좋겠고 특별히 난민에 관한 그런 소식들도 좀 들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그리고 저희 한습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에 관한 그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지금 제가 세 번째 설교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 관해서 했었던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육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나눌 세 번째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 그리고 성육신에 관한 정의나 설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활은 그렇게 설교가 준비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그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활을 믿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주보 제가 뒷면에 보면 주보 제일 뒷면에 이제 오늘 설교에 대한 흐름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1번 주보 제일 뒷면에 있는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활을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한 사람의 착한 어른이 비극적 죽음을 마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 소문은 몇 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소문은 쉬 사라져 버렸을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일은 부활이다.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에 근거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의 신앙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의 신앙까지 나가자 그랬는데 십자가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옛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으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선생님이 아니고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나가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새사람이 살아나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내 내면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축 처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빛을 잃었던 눈동자가 생기가 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복음 있죠? 복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우리 옛사람 안에 있었던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상처, 이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그 회복에서 더 나아가서 새 사람으로 덧입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새 사람은 약해지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건드렸던 죄책, 상처, 이것이 더 많이 부각되어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죄책과 상처의 무거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까지가 무엇입니까? 성, 육신입니다.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셨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가 뭐라고 말하는가? 2장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높여라는 말은요, 최대치로 높였다 이 말입니다. 최고로 높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 최대치, 하늘 끝까지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승리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기마대에서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끝없는 반전 드라마를 펼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요, 다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엄청난 대역전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님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데, 그리고 뜨겁게 해주면서 바울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대역전 드라마의 비전과 환상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흥분한 겁니다. 환상 가운데 너무 취해서 이 환상이 너무 막 전율이 와서 흥분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인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이 근데 그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본 환상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의 왕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예수가 주이심을 시인할 것이고 악한 영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통곡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확연하게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왕으로 앉아있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흥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이 굉장히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도 알지 못하는 자리 너무 많고 예수님에 관하여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날 모든 영혼과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소망을 품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곳에 제가 알기에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에 대한 정의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이제 본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많이 보게 될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중반 전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짤막한 문장이 기독교의 복음 핵심입니다. 자,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부활의 정의입니다.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수교회 특이하네. 12월이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다 돼가는데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들이 따로 있고요. 부활은 언제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우리 생을 마감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부활은 내 삶에 분명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쳤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을 하다가 부활에 대한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논증을 끄집어내었을 때는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 어떤 상황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문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영지주의자들 같은 자들이었었는데요.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부활을 믿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부활의 논증에 관해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15장 33절 3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보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부활을 믿는다면 죄를 멈추고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57절 5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앞에 독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과 그래서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은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그리고 소망 없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상황을 가리킵니다. 12절을 보면 첫 번째 다른 건 믿었다는 겁니다. 고린도교 교인들이. 그런데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부활은 다른 것보다 믿기 어려운 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디에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가운데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게바가 보았고요. 열두 제자가 보았고 500여 형제가 보았고 야고보가 보았고 모든 사도가 보았고 바울이 보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본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주님 부활하셔서 내가 봤어. 만졌어. 들었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두 사람씩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사람씩 부활을 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그러자 그 공동체 안에서요 부활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시간이 더 지나니까 아 그거 아닐 거야. 부활이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 기독교를 믿으려고 할 때요 제일 안 믿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학교에서 자꾸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뭡니까? 창조론 진화론입니다. 창조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베마부터 시작해서 원숭이에 대해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근데 그것만큼 믿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히려 믿기 쉽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있었다 치자, 역사적으로. 그런데,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요, 세례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세상 사람들이 믿기 힘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창조주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요, 이성을 넘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부활은 믿기 어려운 교리로 자리 잡고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을 믿어지는, 그리고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두 번째입니다. 놀랍게도요, 부활 신앙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동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 사이에는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기복주의입니다. 복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오죽했으면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 이 유혹은요, 사람들의 종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부도 직전에 몰렸다가 기사 회생했다거나, 혹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되었다. 이런 간증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들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복,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동기라면요, 사실 부활 신앙은 없어도 됩니다. 부활을 우리가 뭐 꼭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모태신앙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요, 부활신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기와 별 문제를 주지 않고요, 좀 더 나가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복을 받는다거나 좋은 사람이 된다거나 외로움을 해결한다거나, 여러분 이것이 굳이 기독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은 기복, 복을 추구하는 신앙과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이길래, 부활의 어떤 부분이 사람들의 신앙의 동기와 삶을 바꾸는 것인가? 여러분, 부활의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부활의 전제, 여러분, 부활의 전제는,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임사가 한자로 있는데, 임시로 죽었다. 가사, 가짜로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임사나 가사로 봅니다. 그거 부활한 거 아니야. 임시로 잠깐 기절한 거야. 우리가 수면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 상태에 있다가 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임사나 가사라 보고 실제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조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언제나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도신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장사된 지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전제는 실제로 죽었고요. 완전히 죽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 실제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실제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 죽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것은 본인의 실제적인 죽음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제일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삭바다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그가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부활신앙의 전제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나라는 자의 완전한 죽음을 내가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부활신앙을 믿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자아가 안 죽어도 됩니다. 내가 복받는 거 외로움을 해결하는 거 그게 나의 자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나라는 자아가 정말로 죽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에는요 진짜 부활이 있고 가짜 부활이 있습니다. 아까 가짜 부활은 말 그대로 임사나 가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죽었네 했는데 기절한 것 같은 제가 이 그 설교 온 거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마귀 있죠 사마귀 사마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마귀를 제가 냉동실에 넣은 겁니다. 넣어가지고 한참 뒤에 꺼내니까 얘가 완전히 진짜 동태처럼 됐어요. 근데 곤충이잖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햇볕에 딱 두었습니다. 이게 사나 죽나. 햇볕이 쬐었습니다.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완전히 얼었습니다. 완전히 얼었습니다. 근데 햇볕을 딱 쬐니까 사마귀가 살았을까요? 안 그러면 그냥 녹아서 그대로 죽었을까요? 햇빛이 있으니까요.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게 움직일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서 이렇게 눈 쓰는 빗자루, 쌀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얘가 앞에서 막 움직이니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빗자루로 이 사마귀를 탁 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귀가 쭉 가서 그 앞에 서 있는 그 한 병사 앞에 이렇게 탁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곤충은 우리와 기관이 달라서 산다는 걸 그 뒤에 알았습니다. 얼려놔도 산다. 절대로 그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심심해서 정말 너무 심심해서 군대에서 진짜 너무너무 심심해서 제가 해본 거지 이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활이 있고요. 가짜 부활이 있습니다. 기절한 것 같은 혹은 잠을 자는 것 같은 상태의 변화는요 본질적인 죽음을 나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가?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그런데요 부활신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뜻에 신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신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미신은 내가 그대로 있고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정말 신앙은 나의 자아가 죽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신자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되었잖아요. 헛되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요, 죽은 다음에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의 삶을 살 공간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 부활의 공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을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언젠가 이 세상에 나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소생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핵심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핵심은 살아있는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죽기 전에 나의 자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살아서 자기를 죽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자기를 죽일 때 자기 몸에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자기를 죽여서 부활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마지막 순간까지는 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에 대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우리가 유명한 고백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자기를 죽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몸, 그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었고요. 그자가 죽어서도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시간 이후의 것으로 이렇게 두고 지금은 기독교의 다른 가치에 내가 집중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고 다시 살아 부활의 삶을 지금 경험하고 그 경험한 부활의 삶이 이어져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부활은요, 죽음을 이겼다라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빈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무섭잖아요. 제왕, 재벌, 슈퍼스타, 죽음 못 피해갑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일단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관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우리 지금 시험 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음 기회에 도전하면 되고 사업이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죽음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요, 다시 수습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망 앞에서는 다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15장 55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말이죠. 시험이 두려우면 뭐 해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시험이 두려우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하면 되죠. 어둠이 두려우면 불을 켜면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우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은 더 들어가면 죽음을 주관하는 사단을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을 타락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할 때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근데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킬 때 사단이 썼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죽음의 공포를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망할걸? 너 그렇게 살면 손가락질 당할걸? 너 결국 그렇게 손해보다가 살면 너는 결국 죽어. 세상에서 실패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계속 이간질합니다. 근데 사단이요,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 해도, 못 박아 죽게 할 때만 해도 사단은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드디어 내가 이겼다. 드디어 내가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사단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관해서 그렇게 사단이나 귀신에 관해서 그렇게 막 연구를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귀신 얘기하다 보면 다 귀신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가? 사단은 하나님과 동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급이 아닌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창조자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루시퍼와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 그때부터 생육하고 계속 번성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사단은 못합니다. 사단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 숫자에서 그대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픕니다. 자꾸 인구수는 늘어나고 자기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바쁩니다. 또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의 마음을 못 읽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읽는다고 생각 천만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요,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사단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죽고 부활할 걸 알았는데, 그럼 자기가 질 걸 아는데, 사단은 그걸 몰랐어요. 사단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를 사단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마침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데 그때부터 딱 얼어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해 주러 오시는 날, 더 이상 말구유의 연약한 아기로 오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주님은 신마를 타고 그 눈에는 불이 있고 손에는 날선 검을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천둥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발하면서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 속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 엄청난 하늘나라 군대의 대습격의 전초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 큰일 났다. 이제 곧 그 하늘 군대가 그렇게 내려온다는 것을 사단은 알았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었고 그 뒤부터는요 끊임없이 수세에 몰립니다. 사단들에게 지금은 잔당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나눌 기회가 있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막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얼마 안 남은 사단의 잔당을 우리가 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면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나머지 잔당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단의 관계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백전 백승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도 아니고 사단의 졸개인 귀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정신을 자꾸 산만하게 이리저리 이렇게 흩어놓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세상이 어떤 것을 자꾸 보여주면서. 근데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담대함을 갖는데 그 순간 그 귀신 사단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10장 18절에서 19절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혹시 뒤에 떴었습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하늘에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사망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을 제일 마지막에 발로 꽉 밟으십니다. 여러분, 죽음도 아닙니다. 사망을 밟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울려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3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겼다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힘있게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낙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부활은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승리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문제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기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리고 그 따라가는 성도는, 그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아무리 힘든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주님인데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중간에도 울적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을 돌아보면 참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부질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현실과 비교해보면 내 기분이 더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의 환경이나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생명을 계획하고 생명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기분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 행동에 토대가 되는 한 우리는 영적인 깊은 곳에 도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기분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영속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분이 우울해요. 기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생명을 기획하고 생명을 만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스데반이 이걸 본 거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신화적 인물이나 아득한 옛날의 인물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감정에 맡기지 않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활기찬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부활이 진짜 안 믿어지는 분, 믿어지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직접 손든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싶은데, 진짜 믿고 싶은데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안 믿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사냐. 몇 분이 고개를 떨구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역사들은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코소보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도 계신데요,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딱 죽으면 그와 동시에 그 말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짜 효력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유언장도 쓰고 공중도 세우고, 그러나 또 지나고 나면 아니야, 이 말은 이 뜻일 거야. 그러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말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버린 인간의 말을 21세기에 살아야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의 말을.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부활의 효력이 지금도 그에게 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불교 신자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말고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선교 간사님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혹시 그 예수님의 무덤, 빈무덤이라는 곳 혹시 가보셨습니까? 또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창시자의 무덤을 왕릉처럼 거창하게 꾸며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 종교의 권위가 더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왕릉도 그렇고 대왕 이름을 붙으면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덤이란 것은 뭡니까? 죽음의 증거입니다. 이런 면에서 공자나 석가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의 핵심이어야 할 죽음, 그 시신이었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처럼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어딘가에 있는 왕릉 같은 무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시신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천준혁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DTS를 받으셨을 때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DTS를 받고 있는 팀들과 그 빈무덤에 부활절 아침에 쭉 다 둘러서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둘러서서 그 주의 이름 높이면 찬양 있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빈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이 되더랍니다. 빈무덤 앞에서.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으로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곳에서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쓰신 한 분의 중요한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하나를 또 얻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러빙 갓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쭉쭉 꼽습니다. 홍성사에서 나왔는데 그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 쓴 책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관해서 한참 관심이 많아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제가 그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닉슨 대통령 보좌관들이 이 사건을 덮기로 그렇게 서로 말을 맞췄거든요. 근데 덮기로 한 사람들이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법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너무나 정교하게 맞췄기 때문에요, 추궁해도 그 말이 짜 맞춰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결국 모든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엘리트들이 무슨 이유로 그토록 치밀하게 맞춘 몇 마디의 말을 지키지 못해서 감옥 신세까지 지고 망신을 당해야 했는가. 중요한 것은 지키려 했었던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요, 어떤 힘으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거짓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짓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제 하나님에서 거듭나는데, 거듭남이란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찰스 콜슨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었던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게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제자들이 입을 맞춰서 꾸며낸 거짓말일 텐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거짓말이었다면 그 표현대로, 그분들의 표현대로 그 무식한 어부들이 서로 맞힌 말은 한 달도 못 가서 들통났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 꾸며낸 말이 예루살렘을 넘기 전에 다 들통났을 것인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외치면서 한 명 한 명씩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고, 예수 부활의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 부활이 지금도 외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꾸며진 말이 아니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다. 이것은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임사나 가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부활하셨고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정서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마태복음 28장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온 장면인데요. 28장 8절이 재미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러분, 여자들이요, 두 가지 정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무서움. 근데 이게 무서움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쁨, 큰 기쁨, 거룩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무덤이 십자가의 최종이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슬픔과 절망, 두려움과 좌절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보십시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뭐 했습니까? 무덤을 떠났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지만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그 무덤에 그 사람을 묶어두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경외심은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안으로 딱 진입하면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데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정서, 기쁨의 정서를 동시에 주면서 이런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넘어서 이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 내면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죽음으로 메어놓을 수 없었던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 가슴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그분이 죽으셨대.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길거리 중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만나고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달려갔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달려갔다. 조금 전 누가복음 다시 띄워주십시오. 24장. 누가복음 24장. 조금 전에 계시록 앞에 마태복음 28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여기 보십시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 세대 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정서인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확 사로잡는 순간 그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기쁠 때 우리는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노래를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 중에 아내들 아침에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콧노래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분 없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침에 만약에 남편이 뭐 어떻게 출근하든 간에 샤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굉장히 좋은 징조죠. 아이들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쩍벌쩍 뜁니다. 똑같습니다. 부활의 정서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제자들이 걸어다닐 수 없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성령 순술 비포 애프터. 또 뭐 체육관에 보면 다이어트 전후 그러면서 기사의 사진도 앞에는 막 이렇게 찍고 뒤에 사진은 활짝 웃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꺼질 것 같은 슬픔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는데 이제는 단거리 육상선수처럼 뛰어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지친 어깨가 펴지고 눈에 생기가 돌고 가슴이 뛰고 심장에 박동이 시작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전과 비교하지 않을 만큼 신바람이 나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서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십자가의 정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언제나 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지나서 부활의 정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쁨이 오잖아요. 딱 기쁨이 오면 그 다음 주님께서 이제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있습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정세에 사로잡힌 딱 우리에게 그때부터 부활의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두 번째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기쁘지?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들고 달려간 것처럼 너희들도 온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알려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그들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 삼는 일들을 하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제 언제 정확하게 온다,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고, 언제 온다를 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해놓았습니다. 언제 오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찾는 그날 그분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이들은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이 땅 가운데 괄목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부활의 신앙에 기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헌신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당겨야 합니다. 한숲교회, 한숲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숲교회는 흥덕을 복음화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흥덕에 9,300세대가 삽니다. 한 3만 5천 명 해서 4만 명 정도가 사는 지역입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고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의 사명이 흥덕을 복음화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숲의 사명은 흥덕의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세계의 복음화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네가 있는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그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벌써 그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담대함을 놓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만약 우리가 죄를 앞서가는 일이면 좀 두려울 텐데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그분은 한 영혼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 족속들이 지금도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돌아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취하시는 그날까지 결코 추수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비전을 꿈꾸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오늘은 코소보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코소보라는 땅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난민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것을 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동력은 그래서 부활의 능력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고통과 환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흥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프리카, 북한의 땅이 열리면 북한, 제3세계 어디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름은 세계의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